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했으니까 내 말대로 한번 밟아보라는 거예요. 밟아보니까 되더라.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에 가서는 다시는 그 짓 안 합니다. 왜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배웠으면 됐지. 그 다음에 그걸 수단으로 썼던 그 뱅글뱅글 돌으라고 했던 그걸 다른 성에 가서는 안 돌아요.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흐른 지금 도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좀 이상하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반복해야 될 일이 있는 반면에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밤에 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려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찬송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했던 찬송과 기도가 대체 어떤 것이기에 그 밤중에 옥터를 흔들어버리고 옥문을 열 수 있는 이런 위력을 지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인데요. 2차 전도 여행의 그 코스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참 안 풀리는 여행이었어요. 뜻대로 되는 일이 어떻게 본다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여행이기도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이 좀 작네, 그죠? 작고 지금 화면이 다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쪽 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안디옥이라고 조그마한 데가 있는데요. 저기서부터 2차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2차 여행 시작할 때 사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웁니다. 대판 싸우고 바나바는요 먼저 성질나서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구브로라는 섬으로 먼저 가버렸어요. 엔터 한번 눌러주세요. 섬으로 가버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요 반대길로 갑니다. 그래서 그 뒤쪽으로 빙 돌아서 1차 여행 때 갔던 곳으로 갑니다. 조수가 말을 좀 잘 안 듣네요. 잘 보셔요. 화살표를 따라서 이 반대쪽으로 빙 둘러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 큰 어른들이 이 선교 여행을 가면서 싸워가지고 한 사람은 삐져가 이리 가고 한 사람은 둘러서 딴 데로 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는 더 이상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도착했던 화면이 너무 빨리 가버렸어요. 자, 뒤로 물리세요. 뒤로. 뒤로 물리라는데. 자, 한 칸 앞으로요. 예. 저기까지가 이제 처음 도착한 조지점이 처음 1차 여행 때 갔던 곳인데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에서 바울이 어디로 가고 싶었느냐 하면 저 화살표로 쭉 따라가 보면 끝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저기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길을 막은 겁니다. 이때쯤에 이제 그다음 화살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손발로 저리 가고자 했는데 저 에베소가 있는 저 지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시아입니다. 노란 표시를 해놨는데 한번 더 눌러봐 보세요. 저 지역이 이제 소위 아시아라고 하는 곳이고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나오면 족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터키의 서부 지역. 저리로 가려고 했는데 본문에는 성령이 그걸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짐작으로 해보면 가려고 하는데 뭐 갑자기 몸에 탈이 났다든가 아니면요 교통편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날씨가 안 좋았다든가 가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옆에 있는 그 지역 지금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지역이 부르기하고요. 거기서 약간 위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아래쪽일 수도 있지만 좀 분명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려고 했던 아시아 쪽으로 못 간 채 부르기아나 그 다음에 거기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 교회를 돌아보고 말씀을 전거하다가 약간 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또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그 두 지역을 돌다가 거기에서 그 위쪽으로 보면 위쪽으로 비두니아라는 곳이 있는데 저리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또 막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또 막으니 할 수 없이 가려고 했던 비두니아에 못 간 채 벌써 먼저 가버렸네요. 저 위에 그 무시아라는 지역이요. 그 위쪽에 무시아라는 지역을 쭉 지나서 도착했던 곳이 드루아입니다. 자, 한 발짝 뒤로 물리세요. 저 해안이 드루아인데 여러분 그 유명한 트로이라는 곳 아시죠? 바로 저 근처입니다. 트로이 바로 근처에 있는 그 드루아라는 지역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벌써 얼마나 이게 그 안 풀리는 여행이었던지요. 출발할 때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갈랐었죠. 그 다음에 가려고 했던 아시아 성령이 못 가게 막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쪽으로 비두니아 갈려 했더니 여기도 성령이 막았죠. 그렇게 해서 돌고 돌아가지고 저 지역까지 온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막으시냐 이런 원망을 할 만도 한데 거기 왔더니 세상에 엉뚱하게요 바다 건너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바다를 건너는데 여러분 저 지도상을 보니까 저거 얼마 안 되잖아 그죠? 얼마 안 되지만 저 바다를 경계로 이쪽은 아시아고 이쪽은 유럽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요. 거리는 저게 얼마 안 되고 저 바다 건너는 거야 별거 아닌 듯 하지만 어쨌든 이쪽은 아시아고 이쪽은 유럽이에요.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아주 엄청난 길을 건너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했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까지 틀어막으면서 저 빌립보까지 오게 했는데 이 빌립보에 가면 얼마나 일이 평탄하게 풀릴까요? 성령님께서 이 길 저 길 다 막아가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불러주셨는데요. 자 이제 화면 끄셔도 되겠습니다. 전 2차 전도여행이 그렇게 해서 계속하지만 일단 저기까지 만나고 오늘 얘기는 저기서 매듭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빌립보에 가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럼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죠? 기도하러 강가에 나갔답니다. 강가에 나가서 여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뭐 여자들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니 여자를 무시하는 얘기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자를 무시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여자들이 강가에 뭐하러 왔겠어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러 왔는지. 제 생각에는 빨래하러 온 사람들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는 알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붙어가지고요. 싸워 이기면서 복음을 전했더란 얘기죠. 회당장하고 붙어도 끝도 없이 이겼어요. 심지어 저 아데네 가면요. 나름대로 안다고 하는 철학자들하고 붙어가지고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이 빨래하러 나온 여자들 데리고 이거 이래야 될 상황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야 이거 도대체 이게 뭔 짓이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이 길 저 길 다 막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그냥 막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세상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베드로가 설교 한번 했더니 3천명 5천명씩 했는데 말이에요.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내 환상의 속에 나타나서 와서 나를 도와 달라 하던 그놈 어디 갔어 이거. 이런 말을 할 만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반에 겨우 자주 옷감 장사를 하고 있던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 집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루디아를 만났던 것은 참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루디아 외에요, 팬이 또 하나 생겼어요. 기도하러 간다고 지나갈 때마다요, 이 웬 여자가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볼 때마다 소리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듣기 싫었을까요? 보세요,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라고 소리소리 치는데 자 이거 듣기 괜찮아요? 기분 나빴을까요? 대답을 잘못하면 큰일 나죠. 18절을 한번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 왜 괴로웠는지 모르겠는데 맞는 말인데 나쁜 말도 아닌데 괴로워했대요. 그것도 심히 괴로웠대요. 아주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대학 다닐 때요 대구에 동산병원이라고 있어요. 주일마다 아침에 가서 찬송 불러주고 하던 그런 모임이 있었거든요. 저만 가면요 사랑해요 하고 뛰어나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대구 동산병원 제가 4층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동산병원 4층을 일컬어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정신병동. 철창이 있어요. 그 안에 잘 안 들여보내줘요. 거기 가서 찬송 부르는데 그 철창 붙들고요 사랑해요.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때마다 제가 외우던 말이 있어요. 진짜 저 말 해야 될 사람은 어디 가고 이씨, 아직도 안 나타나네. 나타나도 내게 해봐라. 여러분 말이 맞는 말이라고 해서 다 그 기분 좋은 게 아니고요. 바울과 실라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괴로웠다는 거예요. 아마 이 여자를 휘어잡고 있는 그 귀신에 대한 것 때문에 그리고 귀신에 잡혀있는 이 여의 처지가 불쌍하고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귀신 쫓아내버렸어요. 귀신에 사로잡혀있던 여자가 귀신에서 쫓겨나고 귀신에서 해방되고 한 그 기쁨보다가 이 여종의 주인은요 이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이 말짱해져 버렸으니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됐더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서 끌고 갑니다. 가서 고발을 해요. 뭐라고 고발할까요? 정확하게 고발한다면 이 사람이 내 그 귀신 들려있던 내 여종을 고쳐버렸습니다. 그렇게 고발할 사람은 없겠죠? 사람이 참 고약하게 정확하게 말 안 해요. 사실대로 고발 안 합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인종적인 편견을 부추겨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 사람들이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아마 나름대로 유력한 사람들이겠죠. 상관들이요. 이런 말을 듣고 흥분해서 조사할 생각도 안 하고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매질부터 하고는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 생각에는요, 아, 이 사람들이 말이라도 들어보고, 아니, 물어라도 보고, 패든지 말든지 할 것이지, 도대체 이게 알아보지도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싶을 여유조차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나라 없는 서러움이고요, 약자의 처지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대접을 받던 시절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나중 일이지만, 이 유대인이 실제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대우 못했습니다. 나중에 난리 납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하고 두들겨 보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두들겨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거 막으시더니 비두니아로 가는 거 막으시더니 겨우 때려다 놓은 것이 빌립보면, 빌립보에 왔으면 하나님께서 이거 뭐 지켜주시든지 해야 되지. 뭐예요 이거? 만날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그냥 하나 한다고 하는 게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버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거 말려주시지도 안 하시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키시고 간섭해 주셔서 사고도 안 나고 질병도 안 걸리고 그렇죠? 그저 우리가 교회 열심히 섬기면 죽자고 그냥 열심을 내도 여전히 건강하죠? 교회 열심히 하느라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 위장 탈 절대 안 나죠? 지금 저 포르투갈에 가 있는 선교사 한 분이 우리 대학 동기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 다 괴짜입니다. 지도 뭐 일 있으면 밥 안 먹고 뭐 하고 뭐 이러면서요. 다른 친구들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굶어가면서 일 열심히 하면 옆에 앉아 잔소리 합니다. 야,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밥 굶는 거 있잖아. 그거 간접살인죄야. 너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니잖아. 밥 챙겨 먹어. 이럽니다. 니노. 지도 안 하는 주제예요. 남 보고 그런 소리 했는데 세월 지나고 가만히 돌아보면 이게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생각에는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서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지 않을까, 그 우리 생각이에요. 바울과 실라에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이런저런 문제로 도대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잘 믿고 잘 살아도요, 우리 생각과는 다른 이런 불행이나 질병이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억울하고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갇힌 게 이번만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수없이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전혀 장애가 안 됐더라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아무런 불행이나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불행이나 그런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갇힌 것이요, 뒤에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매를 맞았으면 어디 곱게 맞았겠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온몸이 쑤시고요, 참 고통스러울 텐데도 밤중에요,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네요. 잠이나 자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특별히 좀 아픈 환자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한밤중에 위문 가시는 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리저리저리 하니까 아파도 덜 아파요. 그런데 수술한 환자나 아픈 환자들은요, 언제가 제일 아프냐니까 한밤중이 제일 아파요. 사방이 고요할 때요. 더 아파요. 그래서 그럴 때 한 번씩 위문 가면 참 고맙게 여깁니다. 뭐 저만 저고 언제 그 밤에 뭐 혹시 그렇게 되면 그것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럼 그렇게 두들겨 맞고 온몸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텐데 밤에 잠인들 오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만은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잠도 안 오는데 뭐 하겠어요? 찬송하고 기도하죠. 왜? 손발 다 묶였으니 성경책 넘길 거도, 성경책 볼 그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손발 다 묶였고 온몸이 얻어맞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조용히 있으려고 하니까 더 아픈데요. 당연히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정상 아니겠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밤에 잠 안 오면 참 좋아요. 뭐 하면 되죠? 괜히 자는 사람 옆에 가서 집적거리지 말고요. 성경 보세요. 그때 아니면 언제 성경 보겠냐 그러고 밤중에 깨가지고 잠 안 오면 성경 보면 돼요. 성경 봐도 잠 안 오던데 이러면 잠 잘 오는 성경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쉬운 거는 마태복음 1장 저 역대기 족보 쫙 나오는 데 있죠? 거기 읽으면 잠 잘 와요. 그게 너무 심하거든 출애굽기 뒤편에 가셔요. 성막 얘기 나오는 데 있죠? 거기 읽으면 진짜 잠 잘 옵니다. 자고 싶으면 거기 읽고요. 아니면요. 뭐 이왕 잠 안 와서 깼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밤새 성경 읽으면 그거 얼마나 오래겠어요. 방해가 안 된다면 밤중에라도 찬송하고 기도하면 참 좋잖아요. 여하튼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참 재밌는 거. 옆방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그걸 딱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죄수들 제가 보기에는요. 낚시 미끼에 지금 입질하고 있는 고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기들이 어떻게 이거 입질을 한지 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땡겨보니까 한 마리도 안 올라오던데 어떤 사람은 참 잘 올리더라고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죠? 이러다가요? 날아오르는 거죠. 뭐.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간수가 그냥 놀래서 예수 믿게 돼버렸는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이 사람들 아무 일 없을까요? 이거 다 잡혀들어갈 곡이에요. 그거. 여러분 어쨌든 이 밤중에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었더니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려버렸고요. 그 일로 인해서 간수와 그 가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 찬송 때문일까요? 그 기도 때문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디일까요? 옥중에서? 아니면요? 찬송과 기도? 아니면 밤중에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런 걸까요? 아니면 옥중에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 주목했을까? 그래서 해야 될까? 그러면 다 맞아요. 다 중요하고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특별히 찬송에만 너무 주목하는 걸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찬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심지어 찬송이 기적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를 흔들어버립니다. 찬송합시다. 은혜는 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정확한 말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찬송이 정말 그렇게 위력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바울이 다음에 또 다른 옥에 갇히거든요. 거기 가서 또 찬송 불러가지고 문 열고 나오면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일은 찬송의 힘으로 옥문을 열고 나오는 이런 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찬송의 위력으로 옥문을 열려고 시도하지도 않아요. 그 말은 이 빌립보 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푸신 은혜라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찬송 부를 때마다 옥문 열어주겠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들이 그 밤중에 옥에서 부른 찬송과 기도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바울과 실라의 삶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그 찬송이나 기도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들 자신을 그렇게 헌신하는 그 헌신이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이 없는 찬송은 찬송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기도만 하는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이겠냐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위해서 성령이 가라고 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가라면 가고 가서 무슨 일을 겪든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옥문을 열어 지켜버린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입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일로 가라. 그래 놓고 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혀 일에 고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는다면 바울이 그렇게 묻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신 듯 해요. 옥문을 흔들어서 다 풀려나게 하고 간수도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요. 이러려고 그랬다. 왜? 이게 하나님의 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지? 힘들었지? 근데 이러려고 그랬다. 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불만 있냐? 바울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 빌립보 교회가 훗날 바울에게 지대한 도움을 줍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유명한 표현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거 신학교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제가 만난 우리 신대원 동기생들은 이 질문에 답을 다 틀리게 썼더라고요. 전도사님들이 틀리게 쓰더라. 그런 질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뜻도 생각 안 하고 열심히 불러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게 무슨 뜻인데요? 이 말씀 뒤에 연결되는 말씀이 이런 거죠.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에 처할 줄도 알고 범사에 모든 일에 비법을 다 배웠노라. 난 어떤 형편에 처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에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 고생을 할 때에 빌립보 교회가요 헌금을 많이 보내준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감사해서 하는 얘기가 이런 헌금 보내주지 않아도 되는데 왜? 안 보내줘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들이 내게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그 말을 한 거예요. 여하튼 빌립보 교회가 후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일에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주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바울하고 실라하고 이렇게 매맞지 않고는 그 교회 세울 수 없습니까?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고생 안 하고 교회 세워지는 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식이라는 거죠. 제일 쉬운 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면 꼭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야 합니까? 안 보내고는 구원 못합니까? 독생자를 안 보내고도 자기 백성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 고생을 시키시냔 말이에요.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방법의 문제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해야 된,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인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누군가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집에 그 출장 오는 분들이 있죠. 출장 오시는 분들. 뭐 와가지고 고생 많이 해가지고 뭘 고쳐주고 가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왔어요. 코드 하나만 들고도 아, 이거 빠졌네요. 꽂아주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출장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뭐 온다 간다 이 더운데 왔다 갔다 했으니까 고생은 했겠지만 와서 한 일 뭔데? 아, 코드 빠졌네요. 그러고 끼워줬어요. 자, 출장비 줘야 해요? 말아야 돼요? 줘요? 말아요? 여러분, 그 코드 빠진 줄 아는 거, 이것도 실력이고 기술이에요. 그 사람들 뭐 먹고 사는데요? 그런 거 서비스 해주고, 그 돈 받아 먹고 사는데, 출장비 줘야 합니다. 옛날 얘기지만, 신경정신과 어떤 할머니가 진료받으러 갔는데요. 이놈 의사가 치료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얘기만 하네. 주사도 한 대 안 놓고 약도 하나 안 주고요. 나중에 치료비 내놓으래. 돈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잘 모르는 사람이야. 아니, 당신들한테 뭐 했는데 여태까지 내 얘기 들어줬잖아. 얘기값 내놔라. 이상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값을 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 옛날에 대학 다닐 때요. 오페라 구경 한번 가려고 그러면 참 비싸잖아, 그죠? 근데 돈 안 주고 보는 방법이 있어요. 뭐 썩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돈 안 드리고도 구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표를 끊어야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돈 안 주고 보는 방법은 별거 아닙니다. 좀 일찍이 낮 시각에 들어가면요. 마지막 리허설 할 때요. 정문은 다 잠겨 있는데 쪽문 하나가 열려 있습니다. 그 드나드는 쪽문이 하나 열려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요. 웬만한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걸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투자와 정열을 쏟았느냐를 생각하면 그 공짜로 볼 생각하면 나쁜 사람입니다. 저 버릇 중에 하나가 책 잘 안 빌려줍니다. 사서 보라고 그래요. 왜 그러죠? 이 책 한 권을 이 사람이 이 책 한 권을 쓰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갔는 건데 그걸 어떻게 공짜로 볼 생각을 하냐? 값을 줘야지. 여러분, 공짜 좋아하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저도 값은 꼭 이래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아주 옛날에 지금도 속이 약간 상한 거 있긴 있어요. 집에 누전 차단기가 자꾸 떨어져요. 아, 이거 어딘가 전기가 새는구나. 그래서 전화 걸어서 저 전업사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누전 어디선가 누전이 되는 모양인데 좀 와주세요. 출장비 비쌉니다 하더라고요. 예, 오세요. 그래서 불러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디에서 누전이 생길까? 한참을 생각을 해보니까 저 현관에 있는 그 문, 대문 개폐기 있잖아요. 저게 문제일 것 같아요. 느낌에. 누전이 생겼으면 초기에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제일 많겠다. 그러고 있는데 왔어요. 그냥 그랬어요. 누전 차단기가 자꾸 떨어지는데 제가 보기에 요놈이 누전일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그랬더니 딱 보더만은요. 예, 맞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갈면 됩니다. 출장비 다 줬습니다. 주고 난 다음에 주긴 줘야 되는 거 맞는데 생각이 아씨 내가 찾았는데 지가 찾았으면 지가 미리 알아서 해볼 일이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자, 여러분 값을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깐깐하고 철저한 분이신가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공짜나 거저나 못 이긴 척하고 그냥 이거 안 되는 분이에요. 값을 지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바울과 실라가 알기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런 억울한 아픔도 있고 변명할 기회도 없이 두들겨 맞았지만 이거 전혀 변명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값을 네가 지불하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값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 값을 지불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모든 일이에요. 내가 값을 지불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잘 세워지려고 하면요, 내가 그 값을 지불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 직장 동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제를 나누려고 하려면 내가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값을 지불하셨다는 걸 그걸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면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얼마나 고난, 모진 고난을 다 겪는지 모릅니다만은 그 모든 아픔 다 이기고 정말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매듭지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찬송이고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새벽기도 꾸준히 나오는 거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금요일 저녁에 여기 나오는 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오늘 같은 날도 좀 일찍 잠놔야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축구라도 한번 볼 거 아니에요. 내일 새벽에 누가 일어나서 또 축구 보다가 새벽기도 나오실런지 제가 유심히 한번 보고 싶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거요. 금요일 저녁에 오시고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축구 보다가 끝도 안 났는데 또 토요일 새벽 또 나오고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그 정도는 자신 없어요. 셋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면 뭘 포기할까요? 토요일 새벽을 포기할까요? 축구를 포기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축구 때문에 지장 많이 받습니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요, 제 주변에 참 많아요. 근데 그놈의 축구는 왜 꼭 중요한 시합을 수요일 예배 때 하고 주일 저녁 예배 때 하는 말이야? 주일 저녁은 좀 덜 미운데 하필이면 수요일 날 중요한 게임 많이 하죠? 축구도 좋아하고 수요일 예배도 안 빠지시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만 참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꾸준하게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고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거보다가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은요, 여러분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땅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상황, 그 자체가 거기에서의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하자면 삶으로 드리는 기도. 그 반대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 잘하시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 잘하시는 겁니다. 더 잘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 그거 전부 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삶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뭐하고 대조죠? 입으로만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는 열심히 하고 하는데 요거 입뿐이에요. 나가면서요 싸운다? 그럼 기도 뭐하러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 입으로만 기도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이런 기도가 바로 그 옥문을 흔들어버리는 이적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입으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 말은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이거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지역에서 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때로는요, 억울하게 매맞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억울하게 오해를 당하고 비난을 듣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의 의, 여기에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사 하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혹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사 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생각대로 된 게 제가 보기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과정을 딛고 일어나서 결국은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유럽으로 전진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혹시 내 뜻과는 전혀 다른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싶은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러려고 그랬는데 왜? 라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